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재활용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유엔이 20일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훈련조사연구소가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공동 작성해 이날 공개한 2024년 국제전자쓰레기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전자쓰레기는 6,200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40톤 트럭 155만 대 분량으로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지구 적도를 따라 한 바퀴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260만 톤씩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22년의 수치보다 33% 더 증가한 8,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전자 쓰레기가 적절하게 수거돼 재활용된 비율은 전체의 22.3% 미만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20억 달러 상당의 회수 가능한 천연자원이 수거되지 않은 채 전 세계에 걸쳐 지역사회 오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전자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률을 6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비용보다 380억 달러 이상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각 2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항공기 20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쪽과 남동쪽, 동쪽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이 같은 활동들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에도 하루 사이 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0척을 타이완섬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해안에서 20일 전복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탄 난민선에서 현재까지 69명이 구조됐다고 AP통신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어선이 10명을 구조했고 인도네시아 선박에 의해 나머지 59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에 승선했던 난민 숫자는 분명치 않으며 현지 어민 등에 의해 구조된 생존자는 60명에서 100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방글라데시 내 수용소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타고 있던 이 목선이 수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전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 등 박해를 피해 상당수가 이웃나라로 이주했으며 방글라데시는 74만여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주변 지역들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이들 지역에 수주 사이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적어도 17명이 다치고 학교와 주거용 건물, 산업시설들이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유 군사행정국장은 러시아 군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하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미사일도 발사했다며 미사일이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이날 크유론으로 날아온 탄도미사일 2발과 순항미사일 29발을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격추된 미사일 잔해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일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만나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가진 파르한 장관과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가자지구 분쟁 해결과 분쟁 이후 국면을 대비한 대비를 위해 영내와 국제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유엔은 2013년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기념하고요. 나라별로 행복지수라는 것도 매깁니다. 20일 발표된 세계 행복보고서는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확인됐고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행복지수가 지난 3년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23위, 한국은 52위, 북한은 조사 대상에 없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지난해보다 8개 단위나 행복지수가 낮아진, 그래서 처음으로 20위권으로 밖으로 밀려난 미국의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에서는 세대 간의 행복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과 30대 아래 젊은 층의 행복감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예전보다 덜 행복해진 상황은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 일부 또 영국도 마찬가지로 대개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행복지수가 높고 삶이 바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큰 청년에서 중년기를 거치면서 행복감이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오는 영어의 U자 유형을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골이 더 깊어진 미국 젊은 세대의 상황은 손바닥 안의 세상이라고 하죠. 이 소셜미디어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나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양극화 등의 그 세상 문제, 세상 걱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과거 대량 학살과 분쟁을 겪은 동유럽 쪽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각 그리고 행동이 변화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여기는 오북쟁반, 오북쟁반집이고요. 제대로 맛깔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 먼저 드시고 네. 국수를 구워가지고 이제 찾아 야채하고
네 한국에서 북한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맛 평가를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낸 한 탈북 청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 코미디언으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비나 눈 내립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와 눈은 비가 40mm 정도, 눈은 많게는 20cm 이상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고요. 황해도는 바람이 더 강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조두시의 기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3도입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2도, 함흥, 원산 영하 1도, 그리고 영상 1도고요. 청진이 영하 3도, 중강 영하 4도, 해산 영하 9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1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5도, 신의주 8도, 함흥과 청진은 영상 5도고요. 중강이 4도, 원산 6도, 해산 영하 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5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3m, 그리고 먼바다로 3.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콜레라 백신 부족 상황을 우려하면서 즉각적인 조처를 촉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관련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과 연계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 알후다스와의 회견에서 그같이 밝히고 이 새 결의안을 많은 나라가 지지해주길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제출한 그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예,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모든 면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인도적 구호의 전달을 가능케 하며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의 석방과 함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결의안을 지지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인질 석방과 함께 또 크게 고통받고 있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예,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피해를 보고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보호하며 인도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기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이끌어왔고 가능한 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 휴전을 중지하는 그런 간접 협상도 진행 중인데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예, 블링컨 장관은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이 합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블링컨 장관은 합의 가능성을 크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협상이 그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20일 하마스 측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단은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제안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하고 어쩌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꼬물거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그 하마스 측 제안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핵심은 인질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영구 휴전과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는 이 포괄적인 휴전, 그리고 전투가 중단되면 피난 갔던 가자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장하라는 건데요. 하마스 관리들은 이스라엘 측이 최근 이런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스라엘은 군이 이미 평정한 가자 북부 지역에서 하마스가 재조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귀는 넘을 수 없는 선,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가자 라파 공격을 포함해서 전쟁을 계속하게 원하고 있고, 이번 분쟁은 하마스가 가자에서 패퇴할 때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양쪽 모두 휴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휴전의 성격을 두고는 서로 다른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영구 휴전에, 반면에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과 구호를 위한 임시 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관리인 바셈 나임은 카타르 도하에서 한 회견에서 자신들이 지난 몇 주 동안의 협상에서 큰 유연성을 보였고 전투 중단으로 시작하는 단계적인 합의를 논의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는 모든 합의가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가는 길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갔군요.
예, 블링컨 장관은 20일에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고요. 지금은 이집트를 방문하고 이튿날에 이스라엘에 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쪽에서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당 수익의 90%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를 구매할 유럽 평화기금에 이전하고요.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는 겁니다.
예, 동결한 그 러시아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3,300억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2,170억 달러 이상이 EU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자산에서 나올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예, 국제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매년 27억 달러에서 33억 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대부분 벨기에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벨기에 정부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부과하는 25% 세금도 우크라이나에 매년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 측은 빠르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이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러시아 자산 자체를 처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자산을 아예 몰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우크라이나에 주자는 게 아니라 이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왜 동결한 자산의 그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해왔던 미국 쪽에서 제공하는 군사 원조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탄약, 포탄 같은 군사 물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긴급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러시아가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구위대표도 지원 금액이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 쪽에서는 뭐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겠는데요?
예, 그런 행위가 불법이고 만일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면 서방 측 자산에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명백한 이 도적 행위자 절도라고 비난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자산 몰수의 어떤 불법성을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은 서방 측에서도 나왔다고요?
예, 최근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자산 몰수나 처분 또는 담보 대출이 국제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나라 대신에 제3국이 법을 어긴 나라를 겨냥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대응조치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런 조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했네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언급했군요.
예,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필수적인 추가 지원안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될지 바이든 정부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지원이 이미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의회에서 강력한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자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계획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으로 콜레라 발병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콜레라라는 게 대표적으로 오염된 물 같은 그에서 비롯되는 수인성 질병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인성 질병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이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생기는 급성 설사병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가 많습니까?
예, WHO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14만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콜레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특히 최근 몇 년 새 이 콜레라 발병 사례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 등이 콜레라 발병으로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처로 백신을 좀 맞아야 되는데 콜레라 백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WHO의 백신 공급에 관한 국제조정그룹 ICG는 전 세계 콜레라 백신 비축량을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이 ICG는 성명에서 수요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백신 접종량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ICG는 또 이런 백신 부족 사태가 적어도 2년 이상은 지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콜레라 백신의 그 생산량을 늘리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백신 증산은 콜레라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저렴한 경구용, 이 먹는 콜레라 백신을 신속히 생산할수록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요. 현재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콜레라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고 확산하고 있는 중인데 백신이 부족하니까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ICG는 2022년에 이런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 지책을 내놨습니다. 원래 이 콜레라 백신은 두 번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한 번 접종만으로 줄인 겁니다. 하지만 2022년에 콜레라 발병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증가한 47만 3천 건 보고됐고요. 2023년에는 약 70만 건으로 더 급증했습니다.
예. 자, 올해 생산할 수 있는 그 콜레라 백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올해 예상되는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은 1,700만에서 5,000만 회분입니다. 하지만 ICG는 이 콜레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백신을 맞는 것 말고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콜레라 확산의 주 원인인 깨끗한 물, 비누, 적절한 위생시설 등의 부족 때문에 콜레라가 확산하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 공급, 위생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전염성인 만큼 발병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주민 계몽,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공영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기소로 계속해서 재판에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이 지난달에만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 자금을 후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3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업체인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준비도 바쁘지만 지난해부터 줄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소식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 PAC, Save America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 지출된 비용이 55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 달에 많은 비용을 쓴 게 처음이라고요.
예, 세이브 아메리카가 조직된 것은 지난 2020년인데요. 이때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지출입니다. 참고로 이 단체 보고에 따르면 1원에는 300만 달러가 소송 비용으로 쓰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00만 달러 가까운 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겁니다.
네, 지난달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 측에 모금한 세이브 아메리카죠.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모금한 선거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에서 2월 한 달 동안 모금액이 2,03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의 모금액인 5,3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지출한 그럼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지난해 4차례 형사 기소된 것 외에도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과 성추행, 명예훼손 등에 따른 재판 등 이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최근에는 그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지금 뉴스의 중심인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받고 있는 재판인데요.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공탁금이 4억 5,400만 달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공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공탁금을 낮춰줄 것과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공탁금 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다른 재판에도 공탁금을 맡겼죠.
예, 이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 씨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민사 재판인데요.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8,330만 달러를 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하며 9,160만 달러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부풀리기 의혹 관련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 이 공탁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네, 오늘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동산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측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데요.
예, 사건에 담당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요청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특히 피고 측에서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회사에 어떤 자산을 담보로 제안했는지, 보증회사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등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증회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공탁금을 보증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오히려 재정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NBC 뉴스 등 다수의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벌금 집행을 미룰 수 있다며 이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를 원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파산 신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가 지지자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합동선거자금모금위원회는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더러운 손을 떼라는 메시지를 통해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메시지에서 레티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동산을 압류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기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문자 메시지는 최소 20달러 24센트에서 3,300달러까지 기부금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구체적인 기부금 액수를 적을 수도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금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했죠?
네, 연준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유지됐습니다.
네, 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과 3월까지 5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발표한 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을 봤다며 물가 상승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더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의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파월 회장 말대로 변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3.7%에서 11월에 3.1%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후에 12월에는 3.4%로 올라갔다가 올해 1월에는 3.1% 그리고 2월에는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언제쯤이나 될까요?
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각의 인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내려간다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4.5에서 4.75%포인트가 됩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기준금리 언제쯤 인하할 것이다 그 시점을 예상하고 있군요.
예, 코메리카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캐시 보시안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연준이 7월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끝으로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률 보겠습니다.
이 연준은 지난 12월 전망에서 미국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1.4%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전망에서는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기업에 아주 큰 돈을 지원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20일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아직 예비 단계로 인텔과의 최종 합의가 남아있긴 한데요. 자, 인텔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개발에 거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합쳐서 195억 달러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기업이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바로 칩스법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른 겁니다. 반도체법은 가전제품에서 군용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2022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칩스법에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텔이 받는 지원은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인텔 지원은 반도체법에 따라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중 최대 규모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원 계획을 직접 밝혔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11월 대통령 선거 주요 경합주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설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는 미국의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것은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인텔사에 지원하는 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애리조나, 아이오와, 뉴멕시코, 오리건에 있는 인텔 시설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해 약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요,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되었고 손전화부터 전기자동차, 냉장고, 인공위성, 방위시스템 등 모든 것에 구동력이 된다며 하지만 올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10%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칩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도 이제 첨단 반도체도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텔은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에 최첨단 로직 팹을 짓고 뉴멕시코의 팹 두 곳을 최첨단 시설로 첨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팹이란 반도체 직접 회로의 핵심 재료인 원형판, 즉 웨이퍼를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첨단 로직 칩은 인공지능과 군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현재 이 칩은 모두 해외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투자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지원을 하고 더불어 인텔도 자체적으로 또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텔은 정부의 지원 외에 세금 감면으로 최대 250억 달러 자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 CEO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회사가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는 데 3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3년에서 5년 프로그램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칩스2, 즉 제2의 반도체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는 1960년대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의 산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직장 내 인종차별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64년 7월 2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역사적인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민권법 7장은 불법 고용 차별을 제거하는 임무를 가진 초당적 조직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를 만들었고 EEOC는 이듬해 7월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5 black former or current employees filed a lawsuit against Tesla on Thursday. The California suit alleged they were subjected to racial abuse and harassment at its factories.
1966년 EEOC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처음으로 현장 사무소를 열었고 이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리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도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1967년 의회가 40세에서 65세 사이 개인이 고용 과정에서 차별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EEOC가 아닌 노동부가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연방의회는 1972년 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EEOC에 부여했습니다. 또 민권법 7장이 모든 연방정부와 최소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와 지역정부에 모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등임금법과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해 연방의회는 임신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임신에 근거한 차별이 불법인 성적 차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장애인법 ADA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주와 주 및 지역정부, 노조, 그리고 고용기관들이 고용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ADA 제1장을 집행하는 권한이 EEOC에 주어졌습니다. 2009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에 서명했고 이 법은 임금차별 문제를 EEOC에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규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중에 유튜버 경력이 8년째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북한 음식 파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맛 평가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북한 남자 탱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명진 씨인데요. 최근에는 만담으로, 입담으로 웃음을 끌어내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탈북민 장명진 씨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여기는 어묵쟁반, 어묵쟁반집이고요. 제대로 맛깔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 먼저 드시고 네. 국수를 부어가지고 이제 찾아 야채하고 네.
버섯이 안 탈북민 장명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 탱고에서 탈북자가 먹어보는 북한 음식이라는 영상입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어복쟁반 가게에 찾아가 직접 그 맛을 보는데요. 먼저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한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탈북민 장명진 씨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자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명은 북한 남자 탱고로 탈북민 중에서는 시도세죠. 제가 요즘 좀 살쪄가지고 얼굴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는 제 대학교 후배가 제 얼굴 이미지가 좀 볼탱탱한 고양이 닮았다 해가지고 그 탱고로 이제 닉네임 지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구독자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방송 그런 여러 컨텐츠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편안한 그런 걸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먹방이나 일상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그런 좀 평범한 걸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편안한 모습으로 장명진이라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소소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고향 있을 때도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일반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수능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도 중요한 과목이 뭔지 이렇게 진짜 궁금한 그런 걸 올리다가 이제 뭐 궁금한 거 몇 개 떨어지니까 사람도 결국 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뭐 고향에서 엄청 오래 살지 않아서 진짜 저도 북한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배워서 또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명진 씨는 1998년에 탈북해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26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진 만큼 자기 고향은 서울시 양천구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느꼈죠. 왜냐면 그 외로도 많고 그리고 제 말투 때문에 살짝의 차별하는 차별도 좀 당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예를 들어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되게 맵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달고 해가지고 그런 크고 작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저는 몇 년 지나니까 솔직히 막 어디 가서 북한에서 왔다 해가지고 막 한국이 다르다 아니면 이게 너무 낯선데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지금 물어보면 그냥 저는 이제 목동 사람이라 하거든요. 예, 고향 어디세요? 뭐 양천구 목동 살아요. 예, 말투가 좀 이상한데 하면 부모님이 경상도예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쭉 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씨를 소개하는 수식어는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탈북 래퍼, 그리고 이제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요즘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요즘 이제 만담꾼으로 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제가 좀 이제 음악을 좀 관심 있다고 래퍼로 꿈 있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개그맨으로 이렇게 편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북한 개그맨으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제 KBS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그걸 했었어요. 섭외되면서 뭔가 무대에서 마이크 하나로 이제 관객이랑 호흡하고 또 제 이야기로 뭔가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 그 좀 짜릿한 경험이신 거죠. 그때 뭔가 그 무대 한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스탠드 코미디 하시는 동생이 형도 좀 서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본 쓰고 연습도 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썼어요. 이제 몇 개월 됐죠.
그렇게 장명진 씨는 본격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는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무대, 관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무대는 굉장히 좀 되게 임팩트가 있은 게 소개를 이제 호스트가 저보고 이제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언제 왔다 이런 게 딱 빼고 북한에서 왔다니까 이제 관객들은 북한에서 어제 왔나? 막 봤는데 막 생각보다 제가 막 좀 통통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뭐 이런 뭔가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걸로 되게 웃어주더라고요. 반응도 좋았고 해가지고 뭔가 첫 무대는 굉장히 좀 유쾌하고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는 게 지금 좀 생각나요. 제가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탈북민 누굽니다 하니까 일단 안 믿는 거예요. 제 외모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북한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했는데 북한 대통령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에? 그 단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예상하지도 못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번 무대에 올랐고요. 장명진 씨는 모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딱 한 번만 무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왜냐면 무대 또 한 2, 3개월 안 섰다고 서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서서 관객의 반응도 보고 싶고, 그리고 결국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회 이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많이 배우는 거 있거든요. 아, 요즘 이게 유행하는구나. 아, 요즘 이 사람들 여기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또 즉흥으로 또 대본을 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 무대에 서서 마이크 하나만 들고 말로써 관객을 웃겨야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장명진 씨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일단 화 들어가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객들이 바로 피드백 호흡이 오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댓글 보고 알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휴지터? 뭐 창문? 하면 바로 이제 눈빛이나 반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재밌고 좀 민감한 주제가 됐을 때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 개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제, 단어, 그 하나가 필살기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명진 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또 웃음을 주기까지 큰 계기가 됐던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좀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한번 깨진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한번 큰 무대 한번 섰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무대. 두만강에 한번 서보니까 그보다 더 큰 무대는 없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무대가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래퍼로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전혀 상상 못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고향 있을 때 평범한 군인이셨고 어머니도 또한 평범한 사람이어서 되게 예술가 집안도 아니고 엄청난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자기 꿈에, 그러니까 자기 미래 뭐 하고 싶은지 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전 늘 쓴 게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삶, 회사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살면서 평범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이 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도 제일 큰 꿈이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애 낳고 남들 사랑하는 것만큼 사는 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제일 힘들지 않나. 왜냐면 아직 잠깐 못 갔거든요. 어른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평범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명진 씨는 대본을 쓰고 또 카메라를 켭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막 명예를 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무대 서잖아. 예, 그걸로 제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은 70점 주고 싶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팬을 받으면서 탈북민 1호 예, 스탠드업 코미디언 딱 이런 호칭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그런 수식어를 제가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아까도 대본 쓰다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속 무대에 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탈북민은 어둡고 우울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는 장명진 씨는 자신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가족도 그렇고 제 친구,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절 보고 있는 동영상이 됐던 무대에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고 사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남이 웃으면 저도 즐겁고 또 제가 웃으면 또 앞에 있는 분들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웃음 주고 저도 웃음 받고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and 하고 접속사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and나 but 같은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문장을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Kaveh.
And I'm Lucia.
Lucia, I was thinking about our introduction. One of us always says, I'm my name. Then the other person says, and I'm my name.
Yeah, the second person always starts their sentence with a conjunction. I never thought about that.
I'm Kaveh.
And I'm Lucia.
저는 카베예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Lucia, I was thinking about our introduction. One of us always says, I'm my name. Then the other person says, and I'm my name.
우리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언제나 우리 중에 하나가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Yeah, the second person always starts their sentence with a conjunction. I never thought about that.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언제나 문장을 접속사로 시작하네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걸요. And는 등위 접속사로 문장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각각의 문장 구조나 진술이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중요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and I told him so.
저는 그의 공부 습관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이게 첫 번째 절이고 또 and 접속사가 나왔죠. I told him so. 이것이 두 번째 절입니다.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는 문장 구조들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and와 but의 용법이 다르죠. and는 문장 구조들이 같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but, but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She claimed to be the best student in her class, but I suspect she's joking.
그녀는 학급에서 최고의 학생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and나 but을 쓰는 것에 대한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e suggest that you be careful about using conjunctions at the beginning of sentences.
우리는 접속사를 문장 앞에 쓸 때 주의해서 쓰라고 충고합니다.
First, students often use conjunctions incorrectly. This can confuse the reader.
첫째, 학생들은 접속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이것이 독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Second, many students use conjunctions too often. This creates a repetitive writing style.
둘째, 많은 학생들이 접속사를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죠.
Remember, you should use many different sentence structures when you are writing.
기억하세요. 글 쓸 때 여러 가지 다른 문장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and와 but 두 가지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and I told him so.
She claimed to be the best student in her class, but I suspect she's jok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접속사 and나 but을 문장 앞에 써야 할 경우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